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잠재력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자신의 믿음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와 존중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과 우정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 가운데 많은 나라가 한때 미국의 가장 큰 적들이었고 미국은 결코 영원한 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1위 테러 지원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약속한 개혁안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4일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체제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정상 간 말씀은 없었다며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대북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과 관련된 회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련 회의를 취소하고 신장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종교 박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 행사를 주최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며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신장 인권 위기에 관한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유엔은 프랑스와 독일 등 77개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없애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3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2조 달러 이상을 가진 펀드 매니지먼트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소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지만 이제 깨어나고 있으며 점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잇따른 군사훈련 중단에 알래스카에서 훈련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 훈련이 취소되자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훈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군사정보 매체 밀리터리타임스.com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3천여 명의 해병대와 해군 병력이 알래스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다음 달 열리는 해상자위대 군함식에 한국군을 초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망료장은 다음 달 14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주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두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미국 하원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미, 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파악하고 비핵화 이행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I would argue is that it's best to have any kind of sanctions relief is sort of
고기압에 들어있는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바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와 존중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과 우정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of America's closest friends today were once our greatest foes.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 가운데 많은 나라가 한때 미국의 가장 큰 적들이었고 미국은 결코 영원한 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면서 미국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For this same reason, we have pursued bold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끝없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미, 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엘리엘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상급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화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하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표결은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인 25일 진행됩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안건으로 올려져 표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의결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7월 중순 이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면 상하원 모두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회가 올 들어 의결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이 됩니다.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앵겔 위원장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과 함께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두 경제 강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도록 두는 것은 역내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또는 최소한 공동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 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하기 위한 진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들 간 지속되는 분쟁 해결을 위해선 보다 지속적이고 고위급 수준의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미국은 한일 지도자들과 관여하고 양측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진입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현 긴장 상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 중 하원의 미한일 3국 유대지지 결의안 통과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노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앵겔 위원장은 지난 7월 VOA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급 외교를 한일 간 갈등 해소에 적극 활용해 양국 간 중재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계를 위한 미국과 한국 간 첫 협의가 24일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간 첫 협의가 24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협상엔 새로 임명된 제임스 드아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기존의 10차 협상 대표인 장원삼 한국 외교부 대표가 각각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 새 협상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It's our allies that took the greatest advantage of this country.
앞서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 측에 50억 달러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증액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에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는 게 한국 측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현지 시간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 역시 꾸준히 늘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 분담금 증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분담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대 박원건 교수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액수를 전체 다 요구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동맹 비용이다 해갖고 주둔 비용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굉장히 큰 형태로 지금 비용을 다 망라해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 과연 얼마 정도를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트럼프 특유의 방식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액수를 불러놓고 사실상은 그걸 통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최대치를 받아내겠다 하는 건지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아마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차기 실무협상 대표 선정 등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VOA에 미국이 한국에 주장하는 분담금 액수가 사실이라면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경우라면은 대개 이제 물가 상승률을 해서 하는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뭐 시리어스한 문제가 아니죠. 50억 불을 요구했다고 하니 굉장히 이건 뭐 파격적인 거죠.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 협상은 어려운 교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협상을 시작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 전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00%를 훈수하는 그런 접근은 안 하겠죠. 불가능한 접근이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하겠다, 많은 군사무기 사겠다 뭐 이런 트레이드업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번 협상은 상견례 수준으로 서로의 원칙과 기본 방향 정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 측 새로운 협상 대표 선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후에 본격적인 다음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며 결국 인건비 등을 제외한 20억 달러 수준 이내에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부담을 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담한 게 1조 389억 원인가 그런데 한 30%에서 50% 증액하면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뭐 더 세게 부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협상 카드가 나온다고 보진 않고요. 원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별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면 그게 곧 액수거든요. 일단 우리 대표도 좀 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8% 인상된 약 8억 7천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국가안보부 부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른 비행기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포틴저가 이 정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젊은 외교안보 전문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포틴저 부보좌관은 2005년 미 해병대 입대 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서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정책 수립에 관여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등의 방한 때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포틴저 부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조율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포틴저 부보좌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포틴저가 계속해서 해당 현안들에 관여하고 동아시아, 중국, 인도태평양에 관한 많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패한 과거 방식과 어떻게 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파악하고 비핵화 이행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과거 협상 때와는 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One difference is that the sanctions regime, at least on paper, in terms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s much more powerful.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 강력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소통하고 있어 단계적 합의가 이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더 큰 중간 크기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should make an effort to get a medium-sized deal, something that is you know, much more technically significant than the deal that Kim Jong-un proposed in Hanoi.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친 양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과 중간 크기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으로 경제 제재를 조금씩 완화했다가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6 months or a year with automatic snapback unless there's a new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extend the suspension.
6개월 혹은 1년 동안 제재를 철회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키되 그 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진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제재를 되돌리는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스냅백 장치를 두기보다 숫자로 구체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hat I would argue is that it's best to have any kind of sanctions relief is sort of limited in volume and time.
북한이 이행해야 할 기한이나 양을 정해두고 북한이 이를 지킬 경우 해당 기한이나 양을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자체를 미리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그 과정은 되돌리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reverse the sanction or the resolution itself, well then it's very hard to put the genie back in the bottle.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를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계적 비핵화 절차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at's rather fundamental. It's impossible to talk about step-by-step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f we don't know what the starting point is.
폐기 대상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북한과 중간 단계의 합의를 하면서도 최종 비핵화 지점에 언제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시간표를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second is a clear timetable of steps. In other words, yes, we could.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핵무기 동결을 세 차례나 했었다며 핵시설의 투명한 공개와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중간 단계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대형 동상을 건립한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이름을 바꾼 채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외화벌이하고 있는 사실이 VOA 취재를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은 세네갈 현지 회사의 수주를 받아서 다양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VOA는 최근 세네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제재 위반 실태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현장을 추적해봤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한 해변가. 북한이 제작한 대형 동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곳엔 녹색 담장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는 건물이 들어설 만한 큰 대지가 있습니다. VOA 취재 결과 이곳은 세네갈의 한 기업의 호텔 건설 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수주업체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2010년 세네갈에서 초대형 동상 제작을 마친 뒤에도 세네갈에 남아 다양한 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제재 대상인 만수대란 이름을 버리고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상호로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VOA는 코르만이 만들었다는 주택단지와 고층 건물, 상업용 상가 건물 등을 다카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약 10명이 생활하는 숙소 인근에 지어진 고급 주택 여러 채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10층 높이의 건물, 그리고 자동차 전시용 건물 등이 코르만의 흔적입니다. 만수대의 이 같은 활동은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수대와 사실상 같은 업체인 코르마는 이런 방식으로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르마에게 건설 일을 맡긴 세네갈 업체는 총 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가장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세네갈 최대 식품업체인 파티센입니다. 코르마는 파티센의 공장 내 건물 여러 동을 완공한 이후 줄곧 파티센으로부터 크고 작은 공사를 수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가 만난 북한 노동자도 파티센의 주차장에서 차단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차단봉. 예. 차 대기라도 세우니까 예. 차 못 들어오게.
아,
차 못 들어오게 차단봉 세우지.
네. 아, 그러시군요.
이 노동자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10명이 파티센 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자동차 수입업을 하고 있는 이모사로 현재 해변가에 건설 중인 호텔의 소유주입니다. 이사는 과거 코르만에게 10층짜리 건물 두 동에 대한 공사를 맡겼었는데 이번엔 대형 부지에 4층짜리 고급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에스모 그룹은 다카르 북부 지역에 대형 주택단지 건설을 하면서 코르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BOA 취재 결과 코르만은 대형 주택단지 건설에 앞서 견본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를 위해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 주택 공사 부지에서 숙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3개 회사 모두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회사들은 BOA의 이메일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된 한 업체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 고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No, there is no, North Korean workers in my in our company.
이 회사에는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은 세네갈 업체들이 코르만에게 건설 일을 맡기는 건 코르만이 보유한 대형 장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르만은 만수대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립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대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세네갈 내 몇 안 되는 건설 업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코르만은 대형 기중기와 굴삭기 등 세네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건설 장비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공사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제재 대상인 코르만에게 건설 공사를 맡기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만약 이들 업체가 미 금융망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관계된 사업을 했다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는 2016년 유엔보다 앞서 만수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대상이 세네갈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는 배후에는 세네갈 정부의 묵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코르마는 2017년 6월 22일 세네갈 정부에 등록하면서 최종 관리인을 최모 씨로 등재했습니다. 또 사업 목적은 건설과 건축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BOA의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세네갈 현지 외화벌이 실태를 현장 취재한 함재아 기자의 세 번째 보도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북한의 유익한 예가 되기를 바란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BO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단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보의 자유 중요성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최악인 북한 내 언론 자유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한 이 단체 대표단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19일 BOA에 북한의 언론 자유 문제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향후 북한 정권이 언제든 이 사안에 대해 개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의 유익한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해마다 전 세계 언론 자유 환경을 조사해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악의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2019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에 올리며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와 함께 언론 자유가 사실상 전무한 지옥의 트리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해 국경 없는 기자회의 권한은 정보의 자유로 제한됐다며 우리는 남북 간 정치적 논의들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추진하는 정보와 자유 프로젝트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들 내 저널리즘 강화와 허위 정보와의 싸움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북한의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인류 보편적 사안인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왜 남북 간 정치적 논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결의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언론의 자유 등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초 BOA에 대북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 주민들이 먼저 알 권리를 회복하도록 외부에서 도와야 인권 등 모든 분야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정공사는 앞서 BOA에 북한이 권력의 독재화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언제든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한국 사회처럼 바뀌기 위해선 외부의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저는 타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권리, 알 권리를 알려주고 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과 최근까지 거래하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나라들과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 부문 등에서 북한과 협력한 5개 나라의 사례를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과 나미비아, 르완다, 시리아, 우간다 등 5개 나라에서 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오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생필무역회사가 아직도 이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광업개발회사에서는 최소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의 비호 아래 이란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란이 이에 반박하며 지난 7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관련 서한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서한에서 이란 내 북한과 관련한 기업이나 인물은 없다며 북한과의 군사협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또 다른 군사협력 국가는 나미비아입니다. 보고서는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 관련해 이 사업체의 전 대표였던 김동철 씨가 나미비아에 입국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나미비아에 있는 북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이 나라에 입국했다고 밝혔고 나미비아는 이에 대해 김 씨가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지난 2016년 VOA에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르완다 가비로 캠프에서 북한 군인들에 의해 특수부대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간다에서도 특수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올 연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며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밝히는 중간 보고서를 올 3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우간다는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과의 군사협력국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들이 시리아 브로커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에 북한산 무기 판매 중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오랜 기간 시리아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불법 활동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이들 5개 국가 외에도 콩고와 에리트레아, 리비아, 미얀마, 탄자니아, 예멘 등에 대한 대북 군사협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에는 유엔의 결의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re is no strong UN punishment. The UN tends to be rather
베넷 연구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함으로써 유엔 결의를 위반한 나라들에게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입니다.
강제북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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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24일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중국은 송환된 탈북민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혹독 북한 정권의 처벌이 두려워 북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탈북민도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난민협약 채택, 고문방지협약 가입, 벌레와 관한 규약의 가입 등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두 가입을 하고 나서도 또 속칭 중국이 세계적인 G2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권지역인 북한으로 북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들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북송한 탈북민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북 청진 출신의 탈북자 장현희 씨는 지난해 여름 9살 딸과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지만 일주일 만에 중국 공안에 붙잡혀 딸과 생이별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은 가까스로 딸과 재회해 한국에 안착했지만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에게 자유는 생명이라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9살 된 제 딸은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딸의 소식도 모르는 채로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슴 남한에서 언니가 찾아왔고 우리 일행은 1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유의 세계로 가려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탈북자들을 북송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자유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인권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아사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중국 대사관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대사관 측에서 답을 하지 않아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열리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집회는 해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 25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 오늘 그 10번째 사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1998년 탈북해 2000년 한국 땅을 밟았던 40대 탈북 남성 데이비드 리씨. 아버지의 성분이 좋지 않았던 리씨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원하는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게 되면서 북한이란 나라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남자는 북에 있을 때 대학을 가려면 5년을 사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났을 때 97년도에 다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아버지도
그 아버지 때문에 기본적이죠. 엄마는 중국이었지만 뭐 엄마와 신부는 그렇고 그것 때문에 안 보내줘가지고 97년도부터 사실은 탈북을 중국에도 왔다 가고 그랬어요. 갔다가 붙잡혀서 다시 나왔다가 그다음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98년도에
첫 탈북은 실패했지만 1년 후 재탈북에 성공한 리 씨는 한국에서 공부를 마쳤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북한을 떠나온 지 올해로 20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둥지를 벗어나 미국이란 나라에 도전장을 던졌고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의 경제를 이끄는 농업과 영화, 에너지 산업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알라바마주까지 두루 걸쳐있지만 조지아주만 해도 한국의 현대, 기아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적잖은 규모의 협력사들이 대거 몰려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포함해 조지아주에 있는 자동차 관련 업체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지 한인이나 미국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리시 역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가족보다 앞서 조지아주로 돌아온 데이비드 리씨. 조지아주에 있는 인맥을 통해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로 알고 가신 건가요?
메인테넌스요. 차량에 들어가는 이 부품, 이런 매트 같은 이런 재료, 이런 재료를 만드는 그 원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거든요. 차량용 뭐. 방음 장치도 되고 뭐 안에 같은 섬유 재질 안에 차량 안에 보면 이게 섬유.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뽑아낸 섬유를 원료로 하는 깔개를 만드는 공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리 씨.
원래 이게 페트병 있잖아요.
네.
페트병 이걸 가지고 이걸 녹여서 여기서 섬유를 뽑아내요. 섬유를 뽑아서 이게 일단 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 섬으로 뽑은 걸 가지고 기계에다가 넣어서 싹 풀어가지고 아까 저런 식으로 패드를 만드는 거죠. 패드를 만들어서 보통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에 보면 그냥 완전히 딱 나타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니다.
안쪽에 거의 다 안 보이는 쪽에 다 들어가고 굳이 보인다 하면 저 차 트렁크 세단 같은 거 세단이나 이 트렁크 딱 열면 뒤에 열면 바닥에 보면 저런 재료잖아요.
그러게요.
PET병 얘를 리사이클한 거예요. 그게.
모든 공장을 제대로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이 여기에 섬유를 뽑아서 솜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베일로 한 베일로 딱 묶어놓은 걸 우리한테다 보내주면 이 보낸 걸 가지고 베일 오프너라 해서 솜을 먼저 틀고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솜을 헤쳐서 이걸 다른 여러 가지 컬러를 막 섞어가지고 이 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섬유 그런 데서 쓰는 그 기계인데 이 솜을 막 좀 더 마지막 풀어서 이게 패드로 솜을 싹 이렇게 바닥에다가 뭐 크로스레퍼라고 해서 성형이라고 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있어요. 성형을 이렇게 해서
저 모양으로요?
예, 저런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쫙 그렇게 제일 처음에 하면 솜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이걸 니들이라고 니들로 뭐 펀칭한다고 하는데 이걸 판대기에 니들이 바늘이 엄청 쓰레 꽂혀 있는 걸 가지고 또 두드려서 아래로 위에서 두드리고 또 담공정에서는 뭐 밑에서 두드리고 해서 이걸 확 줄여
솜을 펴고 두드리고 열을 가하고 압축해 자동차 깔개를 만드는 공정을 설명하는데요. 리 씨는 이 공정을 위해 기계 관리, 인력 관리, 제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쩌다 보니 뭐 노스폴드 갔다 오는데 뭐 그거야 뭐 이 그래도 뭐 기계 일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전공은 전기니까 뭐 전기 그것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훈련 뭐 이런 거 받으신 건 없고 바로
이전에 거의 한 20년 정도 경력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저한테 그 트레이닝을 같이 자기가 하는 걸 저는 옆에서 보고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죠. 한 두 달, 석 달 정도 같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럼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막 석 달 정도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하고 원료를 기계 고장 나는 거 뭐 원료 배합 관련 그런 것 때문에 해서 뭐 물건이 잘못 나왔을 때 왜 잘못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걸 또 한 석 달 정도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섯 명의 인력을 관리하는데 가끔씩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말하는데요. 밤새 돌아가야 하는 공장이라 야근을 할 때도 있지만 데이비드 리 씨 부부는 이곳 조지아주에서 한동안 머물 겁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인데요.
이제 좀 종착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사를 안 다니고 싶어서
애들이 큰애가 우리 보고 이젠 좀 다른데 옮겨 안 되면 안 되겠냐고 애들 좀 사귈라 하면 또 이사가고 사귈라 하면 이사가고 제일 처음 저 스테이츠보로에 1년 테네시에도 거의 뭐 하나 두 학기를 한 학년을 다 다녔으니까 또 다니고 또 저쪽 가가지고는 딱 한 학기만 알래스카 가가지고는 한 학기만 다니다 왔네요. 그래서 웬만 좀 정착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이주할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일을 하다가도 지금보다 페이가 좀 더 좋고 막 그러는 데 있으면 다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없고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숙제도 곧잘 하니 아빠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면 아빠 혼자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새 집도 장만했습니다.
아직 세진 냄새가
예 네, 저희가
많이
저는 이제는 못 느끼는데 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 이 세진 냄새가 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짬짬이 계속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집을 20개 정도 넘게 번 것 같아요. 그쪽에서만 새 집 가면 또 리얼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거치고
몇 년 동안
손볼 일이 없으니까 그 어떻겠냐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미국 정착 3년 변화의 가능성은 늘 열어두지만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부모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자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생각은 3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27도. 남포와 신의주 아침 최저 15도, 낮에 27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6도입니다.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는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에는 최저 13도, 낮에는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전 지역이 맑겠지만 함흥과 원산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6도. 계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에는 16도입니다. 낮에는 24도. 청진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 22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최저 13도, 낮 기온은 23도. 삼지는 아침 최저 0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겠고 먼바다만 오전에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24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발표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착수할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의 관계는 물론 미 정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도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의 부자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잘못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녹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의회가 트럼프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스스로 만드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잠재력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자신의 믿음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와 존중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과 우정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1위 테러 지원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약속한 개혁안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4일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체제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정상 간 말씀은 없었다며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대북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24일 미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과 관련된 회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련 회의를 취소하고 신장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종교 박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신장 인권 위기에 관한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유엔은 프랑스와 독일 등 77개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없애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3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2조 달러 이상을 가진 펀드 매니지먼트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소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지만 이제 깨어나고 있으며 점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잇따른 군사훈련 중단에 알래스카에서 더 훈련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 훈련이 취소되자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훈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군사정보 매체 밀리터리타임스.com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3천여 명의 해병대와 해군 병력이 알래스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